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 장소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을 놓고 보면 북쪽에 위치했던 이 베데스다 못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들이 있는 그런 양들이 들어오는 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양의 연못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오늘 그 이름과는 다르게 이 베데스다 못에는 참 다양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병자도 있었고 소경도 있었고 절뚝발이도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이 가득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병원에 보면 종합병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 병을 가지고서 병 안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도 많은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 병을 안고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고 또 은혜의 집인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연못 주변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 베데스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따금씩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 물을 동화였을 때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일렁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라는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 이 연못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진짜로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성경에 저에게 이렇게 뭐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학자들이 왜 이런 이야기가 퍼졌는가 살펴봤더니 실제로 이 베데스다에 가보면 이 연못에는 이렇게 몸에 좀 좋은 그런 온천수의 성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따금씩 간헐천처럼 우리 옐로스톤 이렇게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물이 이렇게 팍 솟아오를 때가 있거든요. 마치 분수물 솟아오를 때처럼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그런 거죠. 밑에서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간헐천같이 솟아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야,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동하게 하나 보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 다소 황당한 이야기에 그래도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여기에 막 모여 있는 거죠. 사람이요 갈급하면 정말 뭐라도 막 이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뭐 시카고 지역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신유 사역이나 좀 치유 사역 같은 것에 이렇게 좀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서 만약에 병든 환자가 정말 고침을 받았다. 못 고치는 병인데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나았더라. 이런 소문들이 시카고 지역에 들리기 시작하면 뭐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넘길 게 아니라 정말 내 가족 중에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 사람 어떠한 의사를 찾아가도 못 고친 병이요 어떠한 약을 먹어봐도 못 고친 병이라면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그 교회 한 번이라도 찾아가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간단한 뭐 감기 같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미 병원에 가서 의사를 보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죽을 병에 심각한 병에 걸려서 좌절하고 있는 환자들이 더 이상은 어떤 방법도 손 써볼 길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이 기적과도 같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베데스다 곳곳에는요 신음소리, 사람들 끌끙 앓는 소리, 아픈 환자들의 그 비명소리들이 가득한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이죠. 아까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The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주변에서 들리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픔이 많고 좌절한 사람들,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못가에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비의 집이지만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데스다가 정말 베데스다 되게 하는 것, 자비의 집이 정말 자비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38년 된 사람이다, 38세다, 아니면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되었다, 이렇게 한글 성경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건 뭐냐면 병에 걸린 지 38년 된 거예요. 이 병을 앓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소 이 사람의 나이가 38살 이상이 된다는 거죠. 날 때부터 이런 병을 앓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이 병을 앓았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병을 앓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도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병을 앓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따금씩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보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딸꾹질이 시작했는데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이게 멈추겠지 하는데 하루 이틀 가도 이 딸꾹질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루 이틀쯤이야 해도 또 기다렸는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갔는데도 이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수년 동안 이 딸꾹질로 고생한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딸꾹질이 이 멈추지가 않으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싶어도 이 딸꾹질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막 오고, 식당도 가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막 이 자신감도 사라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사람 맞는데 가기도 싫고, 오늘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어떻게 예배도 드리겠습니까? 사람이 어떠한 몸에 문제가 있으면요, 1년, 2년 동안만 그 같은 질병을 안고 있어도 사람의 성격이 바뀔 수 있어요. 막 우울해지고 마음에 이 낙담이 찾아오고 뭔가 세상이 이전과는 좀 다른 빛으로 보이는 거죠. 예전에는 컬러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뭔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잿빛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이 세상에 나만 이렇게 홀로 있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다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각한 감기를 앓아도 한 달 동안만 아파도 삶의 모든 리듬이 깨지기 마련인데, 오늘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이 병에 앓고 있었습니까? 38년이나 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이 유대 사람들은 병든 사람은 부정하게 생각해서 사실 잘 가까이 가지도 않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오늘 이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미 알고 본 대로 물이 동해도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 홀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혹시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다른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이 못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홀로 화장실도 못 가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게 자기 스스로 느껴졌습니까? 참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살아있습니다만 정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말 그대로 생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정말 삶의 좌절을 겪고 있고 낙심을 하고 있고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정말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왜 그 암환자들이 이 구충제 막 구하느라고 막 그 난리가 된 거 뉴스 보셨어요? 네. 원래 개들이 먹는 구충제인데 이 암환자들이 그거 먹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의사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기다리십시오 막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이 자기의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대로 죽을 순 없다 그래서 약국 가서 뭐 개 구충제에서 그거라도 먹어보는 거 그래서 전국에 지금 막 구충제가 다 동이 나고 심지어 막 이런 미국에서 있는 막 그 친척들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한국으로 막 그것들 보내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이대로 삶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 심정으로 막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거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근처에 있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지금 다가가고 계신 거죠. 주님은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셨어요. 오늘 이 보시고라는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상관이 없나 보다. 그래 이 세상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지. 뭐 세상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병자는 깨닫고 있지 못했으나 주님은 진작 그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만 알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있는 외로움,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있는 그 쓸쓸함, 그 고독함,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눈물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지금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운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6절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고개가 몇 번이나 갸우뚱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여러분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만큼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가서 100명이면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낫고 싶으세요? 빨리 태어나고 싶으세요? 고개를 가로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명이면 100명 당연하죠. 낫고 싶죠.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아유 두 말하면 입만 아프죠. 그렇게 답이 뻔하고 뻔한 질문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환자에게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주님께서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같은 질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래된 지병이라서 물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이 병이 마치 자기의 삶의 이 동반자 같이 그냥 내 삶의 일부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병인 거예요. 왜 이분이라고 이 병 위에서 기도 안 해봤겠어요? 때로는 지난날 금식도 해봤고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원 가서 작정 기도도 해봤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도 이 병이 낫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살아오니까 이 병이 그냥 나의 일부처럼 내 손다리가 몸에 붙어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있는 거죠. 여러분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살아왔으니까 이 병자는 지금 여기에 누워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게 내 팔자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내 운명이지. 이러한 식으로 어쩌면 포기한 상태로 이 자리에 누워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의 마음에 꺼져가는 그 소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질문을 하신 거죠.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소망함이 있습니까?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신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그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이 외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정말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심으로써 주님은 깊은 사랑과 관심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병자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그냥 예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거예요. 왜 내가 이 병이 낫지 않는가?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게 무엇 때문이었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부분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요 교육만 받았더라면, 내가 요 경험만 있었더라면, 요 기가 막힌 타이밍만 됐더라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그 돈이 없어서 해결 못한다거나,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한다거나, 뭐 결국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있는 거죠. 문제 해결의 틀. 오늘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 해결 방법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깊숙이 말하면 그 사람을 쓸 돈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할 때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대부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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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도와주셨을 때가 있는데, 오히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걸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청년 사역을 예전에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 이 얼마나 이 큰 숙제가 있습니까? 20대 때 가장 청년들이 급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배우자 만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가끔 이렇게 와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해요. 제가 그때 전도사님, 제가 너무 좋은데, 쟤를 놓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3자가 보면은 이렇게 매치가 보이잖아요. 누가 더 좋은 짝꿍인지. 근데 야, 너랑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너 정말 쟤랑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냐.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해요. 20대 때 그 막 애정이 있고 막 열정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론 그 관계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제가 탁 찔러보자면서, 야, 너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붙여줬는데 어떠냐?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셨어요. 내가 누가 필요한지 주님이 더 잘 아셨더라고요. 단순한 단편적인 예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나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것을 주셨고 오히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지금 백이 없어요. 나 인맥이 없어요. 날 도와줄 연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안 풀려요. 내 인생에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문제 해결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문제의 해결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방법이 장면이 뭐냐면 바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습인 거죠. 지금 눈앞에는요, 건너지 못할 바다가 앞에 있어요. 뒤에서는요 자기들을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오는 애국 군대가 전차를 타고 오는 거죠. 뭐 앞뒤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도저히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아무도 상상해보지 못한 방법을 이루시는 거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반으로 갈라버리셨어요.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반으로 갈르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누가 하나님께서 그 반으로 갈르신 홍해바다를 다시 멈추심으로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치실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 주님의 방법이죠. 주님의 방법. 우리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병자는요 자신이 병이 낫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물이 동할 때 여기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나를 그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인맥이 있어야 됐어요. 도와줄 그 환경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삶에 진정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체스를 둬도 하수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말을 옮길 때 길을 몇 가지를 알고 있느냐가 하수와 고수의 차이인 거예요. 아무리 이 급이 낮은 사람을 100명 놓고 바둑을 두게 해도요 단이 높은 사람 한 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단 하나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하수와 고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길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고수라고 생각해도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인생 하수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걸 여기에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얘야, 예전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아서라. 얘야, 좀 잠잠해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둬야지 이게 더 좋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손에 붙잡는 거 못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하는데 부모는 뭐가 더 좋은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더 좋은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베데스다의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우리 속으로 대입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걸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인정해야 될 건 이것이에요. 주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십니다. 하나님, 난 여태까지 인생의 고수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주님, 진짜 인생 구단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 길을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요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바로 오늘 그것이죠. 오늘 8절, 9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여기까지 읽으시죠. 자,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가요. 38년 동안 알고 왔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게 곧 해결되는 문제를 봤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옮길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반으로 가르시고 그 홍해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우리 주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